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5가에 보면 천국 마음의 의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도덕적 선과 악을 다루실 때 이론으로 다루시지 않고 직접 그 적나라한 부도덕적인 인간의 현장으로 찾아 들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은 인간이 분노하고 그리고 또 멸시하고 싸우고 그리고 복수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근데 그런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목적은 뭐냐 하면 거기서 선을 강의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선의 능력을 더해주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길을 알고 계시고 그것은 우리의 지식적인 영역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영역도 아니고 모든 삶의 현장에 현실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래의 마음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선을 향한 깊은 갈망이 있지만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그분은 아신다. 악을 위한 악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죠. 우리가 일부러 막 더 악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불행히도 필요 악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상황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너무 저급하게 저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지.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이런 필요 악으로 받아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으로 선을 원하나 몸은 악에 익숙해져 있다. 그리고 장황한 정당론을 들고 나온다. 자기의 어떤 악의 현실에 대해서 장황한 정당론을 가지고 나온다 이것이죠.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나오겠죠. 장황한 정당론,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기와 비슷한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옳음이 정말로 더욱더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명, 입증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의 본능적인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다른 의견이나 그런 또 다른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장황한 정당론을 가지고 자 비슷한 정당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적으로는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그것을 따질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황한 정당론이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주변을 위해서 또 타인의 모든 그 공동체를 위해서도 무용지물이다.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무용지물이다 라고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바른 궤도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정당성이 이미 2차적인 우선순위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교를 열면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법이 어떤 특정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주의, 뭐 이러죠, 뭐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이런 것처럼 주의, 이즘, 그 이즘을 발생시키는 것과는 그리스도의 법이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사실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공산주의도 또는 사회 정의의 실현도 또는 어떤 도덕의 회복도 1차적으로 손잡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그 실체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주의와 손잡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금 어떤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또는 자본주의 뭐 이런 속에 들어와 있죠. 그럴 때는 그리스도의 법이 항상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본주의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이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또 자본주의를 추구할 때 어떤 목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삶을 살되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 사랑과 위배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위에 두어야 될 그런 우리의 하위 개념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머물러야 하는 어떤 주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혼동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은 바로 이런 우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주의의 어떤 주의의 사회와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더 증명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청받는 바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의 법이 율법주의나 도덕주의를 조장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율법주의를 제가 뒤에서도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율법주의란 무엇인가를 잘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옛사람과 관련해서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되는지 오늘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반면에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인격적으로 일어나지 못할 때, 즉 내 안에 있는 나의 관과 내 생각 때문에 왜곡이 일어날 때, 그때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폐단을 가져오는지 그 양극의 증상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텐데요. 제가 첫 부분은 말씀으로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 말씀드린 것을 그림으로 좀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옛사람은 버려야 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옛사람이라고 해서 패륜적인 어떤 행동만 일삼고 악을 악으로만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본심을 가진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달라스 윌라드가 말했듯이 옛사람, 에고도, 우리의 옛 에고도 나름대로 선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극히 큰 선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총칭됩니까? 도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도덕을 추구하는 자들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 도덕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나름대로 자신이 선하고 멋지게 되려고 애를 씁니다만 윌라드 목사가 말했듯이 인간은 스스로 그 도덕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고 그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도덕을 목적으로 해서 선하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행동할 때 어느 순간에,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수준에 이제 이르게 되면은 자기가 그래도 이제 만족할 만한 괜찮다 싶은 그런 수준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런 도덕적인 수준에 머물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그 상태에서 더욱더 큰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보스가 성질이 나면은 막 인상 쓰고 욕을 하면서 공격하는데 정말 못 견디겠어. 욕만 안 하면 좋을 텐데 저 사람 입은 왜 저렇게 거칠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동료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그 사람 욕하는 건 뭐 별로 상관없어. 근데 정말로 저 사람 윗사람한테 그 위선적으로 구는 것을 보면은 정말 난 그거 보면 못 참겠어.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무엇을 보고 계시죠? 두 다른 성향의 도덕성을 보고 계시죠. 한 사람은 말이 순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은 저 사람이 투명하고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둘 다 도덕성입니다. 근데 앞선 사람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보수처럼 말이 거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박이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보수처럼 이 말이 더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길러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죠? 자기가 어느 순간인가 아, 말이 좀 깨끗해진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수준에 이를 수도 있겠죠. 또 한 사람은 위선적인 게 싫었기 때문에 정말로 투명하고 정직하고 한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자신을 길러가는,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는 아, 그래 이 정도면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 사람 같지 않으려고 내가 길러져 나를 길러갔는데 어떤 수준에 이르러서 나는 좀 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또 물어봅니다. 그보다 자기보다 더 기준이 높은 사람이죠. 당신 말은 왜 그렇게 거칠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갖겠죠. 자존심이 확 상해버리겠죠. 그죠? 그리고 화가 날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됐는데 왜 이렇게 나갈 거예요? 분명히. 결국은 저 사람 같지 않으려고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 수준에 이르든지 간에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는 그와 같지 않다라는, 나의 도덕은 양심과 주변의 사람들 앞에 난 떳떳하다, 이런 자기의 기준에 흡족한 자랑으로 빠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서도 옛 사람이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이런 부분적인 도덕적 성향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 정도면 됐지, 괜찮지, 내 수준 정도는 되면 뭐 다들 뭐 별로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위하는 올가미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아, 당신은 이런 면에서 나 정도 좀 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삐쳐나옵니다. 어떻게 삐쳐나올까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는 걸로 삐쳐나옵니다. 또는 그들은 야 이건 정말 상식의 ABC도 모르는 정말 한심하고 무지하다,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여겨질 것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가치는 인정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 자신의 기준에 그 도덕적인 틀이 눈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그 상대편에 어떤 가치도 좋은 가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 기준에 통과하는 그 도덕성, 그것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편협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충돌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 잣대는 심해지겠죠. 그러나 이런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새롭게 만나는 세상, 사회, 사람들 모두 다, 다는 아니겠지만 쓰레기장처럼 보일 것입니다. 정말 쓰레기장이라서 쓰레기장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사회성은 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회성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사회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니도록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서, 나는 너무 내성적이라서, 나는 너무 까다로워서 사람들이랑 사회성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 이것은 애교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는 아닌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만족이 안 되는, 그렇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상대나 어떤 사회의 단점으로 말미암아 그를 지속적으로 수용하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매우 특징적인 경향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경건하고 깨끗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하죠. 주님, 저를 저런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름 끼치도록 악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정말 악한 기도입니다. 왜 그렇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자기는 아니라 이것이죠. 죄인임을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악이라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인 줄 아시죠? 우리는 그 부분을 자꾸 간과해버려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악을 보고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할 때 악한 사람들이 막 성행하고 악을 저지른 거 보면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닙니다. 내가 저 상황 속에 있으면 나는 저보다 더 심한 죄를 질 수도 있는 악질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실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가지고 자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도덕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타인에 대해서 또 사회에 대해서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것, 우리 모두가 다 크게나 작게나 가진 연약함이고 죄인 것입니다. 이 연약함이 극복되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숭고한 목표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어떤 지식의 경험, 그리고 또 어떤 연륜의 경험이 쌓이면서 더 잘 보이는 것은 함량 미달인 사람들, 더 구체적인 단점들, 아주 다양하죠. 그것을 보면서 자기는 저들보다 낫다, 바리새인과 같이 자위하겠죠. 이것은 반성경적 인간됨의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처절한 죄인임을 깨닫고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옛사람이 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내 삶에 주님의 향기가 나는 그 삶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나 약점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생깁니다. 오히려 그들의 장점을 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1년, 5년, 10년 이게 길게 사귀어 갈수록 세상에서는 그들의 단점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더 깊은 만남과 교제를 가질 수 없다라는 그 결론이 나오는 것은 거의 그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더 우리가 오래 공동체 생활을 할수록 단점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장점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만남일수록 기대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축복 안에서 자신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이 바로미터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사귀어가면서 그 사람의 단점을 더 잘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장점을 더 부각시키면서 잘 보고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장점은 옛사람의 안목으로는 결코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장점도 자기 기준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랑 맞는 사람 찾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과 안목이 내 안에서 길러지지 않으면 결코 타인의 장점을 장점으로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오늘은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져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그림으로 좀 이해를 돕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꽃으로 피어지는지 또는 내 스스로의 생각과 방식대로 고집하고 살아갈 때는 발생하는 것은 어떠한 결과인지 그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 여기가 옛 사람입니다. 인격입니다. 전혀 컬러가 안 나오는데 이게 사실 분홍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데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을까요? 색깔이 이제 색깔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뒤로 가시면서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이제 상상하시면서 색깔을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옛 사람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장애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의식의 장애물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의식의 장애물이라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 열등감,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상처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옛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근데 말씀이 들려지는데 튕겨나가요. 또 들려지는데 또 튕겨나갑니다. 또 튕겨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가 임하는 날이 있죠. 쑥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나다 이런 말 들려줘도 괜찮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격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온 것입니다. 정말로 귀한 사실이죠. 그러면 이 씨앗은 새 사람으로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런 모습이 이제 어떻게 축복 가운데로 자라게 되느냐 하면 이것이죠.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이 이제 나의 사고와 생각과 내면을 이렇게 가꾸어 갑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 나라의 조화를 추구하는 그런 아이디어들로 자꾸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의 내면이 이렇게 가꾸어지면 그 다음에는 또 그죠? 또 다른 측면에서 또 그런 내면의 가꾸어짐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묵상과 순종을 통해서 나의 내면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어느 날인지 몰라요. 그러나 꽃이 핍니다. 또 한 송이에 다른 꽃이 또 피죠. 다발씩 피겠죠. 이런 꽃들이 많아질수록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묵상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런 꽃이 피어지게 될 때 그럼 우리는 마음과 의식의 그러니까 마음과 의식의 변화를 입게 되고 그 다음에 몸으로 나타나는 그런 꽃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나로, 진정한 자아로 길러가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드려졌을 때 깨달음이 있어도 반드시 진정한 나로 길러져가는 말씀의 역사가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지만 결과를 보면서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씀은 들려졌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 생각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씀이 씨앗에 닿아 있지 않아요. 변화가 씨앗에 닿아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뾰족뾰족한 어떤 삶의 기반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삶의 기반들은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잘 융화가 안 됩니다. 합해지지가 않아요. 화목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기반이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아깝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도덕성, 자기가 도덕적인 어떤 수준에 이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성을 쌓게 됩니다. 자기의 영역이 생긴다 이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또 말씀과 관계없는 그런 어떤 또 마음의 요동이 또 어떤 삶의 기반을 또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또 역시 모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이 세울 수 있는 성이 또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자기 기반 위에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창칼을 들고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지금? 지키겠다 이거죠. 자기 삶을. 이것이 뭐냐면 마음의 의식이 마음과 의식의 깨어남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음의 의식이 없으면서 반응은 뭐죠? 뭐 해야 되는 것, 강령과 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것, 금기와 그것만이 자기 인생의 기둥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면 그리스도인이고 무엇을 안 하면 이거는 엉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는 뭐라고 예를 들까요? 뭐 예를 들면 또 거기에 또 시험 드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는 플로리다 더우니까 이렇게 가끔 가다가 슬리퍼 신고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저런 예배 드리는데 슬리퍼를 신고 다니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저거는 예배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must not이죠. 금기이죠. 뭐뭐는 꼭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꼭 해야 된다. 뭐 씻기도 꼭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강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 바로 겉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겉사람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나서 말씀 듣고 그리고 자기가 새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경우와는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을 형성하게 되죠. 그것을 보여지지 못하게 되면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의 자신의 탄생한 거짓 자아입니다. 그래서 거짓 자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자아는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종교적 자아라고 얘기해요. Religious self. 자신의 삶에 해악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기준으로만 삶과 사람을 바라보고 삽니다. 자신의 겉사람은 진리 위에 세워졌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어떤 현상이죠? 자아 도취의 현상이죠. 자, 그러면은 슬라이드를 좀 바꿔서 자, 이제 한쪽은 그동안도 이제 꽃을 여러 송이 이제 덮였습니다. 한쪽은 여전히 이제 겉사람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진정한 자신과 겉사람과 어떠한 비교가 일어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진정한 자신은 편안해요. 이 영어로 하면 he is so at home. 자연스럽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와 만나면 그냥 있고 싶어요. 그렇게 편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wonderful person이에요. 그러나 strict wonderful person이에요.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어디 가서 뭐 저 인용 구절 뭐 찾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나쁜 의미로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쌓은 성은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wonderful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strict하기 때문에 까다로워요. 그래서 가까이 가거나 신앙적인 나눔과 또는 속마음을 터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덤벼드냐 하면 정답을 가지고 덤벼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 내가 사람들과 좀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대번에 넌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래. 너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래. 남자들 같으면 너 군대 안 갔다 와서 그래. 자기는 군대 갔다 와서 좀 나아지지도 않았으면서 너 군대 안 갔다 와서 그런 거야. 사람을 못 배워서 그래. 네가 사람을 알아? 이렇게 나온다 이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자신의 솔직한 약점이나 또는 죄를 진 것을 더군다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나는 일이죠. 자기를 드러내면 그는 곧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항상 그 사람과는 겉돌게 되는 것이죠.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서워요.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편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시면서 포도주 드시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화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퍼부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과 이렇게 식사 같이 해주는 거 고맙게 생각해. 이런 생각 없으셨다 이거죠.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셨고 또 그들도 또한 예수님께로 매료되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공간과 편안함이 있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께로 다 가고 싶었던 거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할 때는 잔인하니까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했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사람이나 상황을 그래서 잘 수용하게 됩니다. 품고 기도하고 정말 자기 문제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자신의 그것을 또 타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삶의 지체이다. 이렇게 이런 의식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겉사람이 왕성한 사람은 기준이 많고 따질 것이 많은데 점점 더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표출하지도 못하고 속에다가 담아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화가 많아지는 거죠. 화가. 못마땅한 것이 많아지니까 화가 많아지겠죠. 그냥 그 분노라는 저장 탱크가 그냥 항상 들들들들 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다 각자가 좀 경험하시지 않으세요? 어떤 때 정말로 내가 너무 각박하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너무 힘들고 삶이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들은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아, 저 사람 좀 왜 저래? 아니 저 일은 또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보면은 자꾸 그것이 내게 걸림돌이 되어서 나를 긁잖아요. 내 마음을 긁으면 그것이 자꾸 분노, 화로 나오는 거죠. 짜증으로 나오고. 제가 최근에 며칠 그래봐서 제가 잘 알거든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엎드려져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그 문제랑 얼마나 지난주에 싸웠는지 모릅니다. 웃을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사람은 이렇게 되면요. 이제 인격의 증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 낮게 여기는 것, 귀찮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상대 못할 사람, 나와 격이 안 맞는 사람, 자기의 내면은 돌보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타인을 겨냥하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요. 모든 화살이 타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데 쓰지 않고. 그러니 그 판단당한 사람은 얼마나 민망합니까? 사실 이 사람이 흐려서 그렇지 머리를 북적북적 긁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더 확장해서 본다면 진정한 자아는 자신의 생애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 같은 것이 인생의 일부로 아 이거 내 인생의 일부야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삶의 뭐 덜미를 잡고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인생의 일부야 이러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어두운 면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내놓으면서 공동체에 나눌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 요청을 우리가 좀 많이 받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도 느낄 줄 알고 자기 기도도 부탁할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것. 그러므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약속하신 소망의 세계를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는 소망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깨어질 때 우리는 소망의 실체가 조금씩 맛이 보여지면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겉사람으로 치정되면 어떻게 되죠? 아픔과 슬픔이나 고통은 이건 나를 짜증나게 하는 저주에 가까운 것이죠.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 지금.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속속들이 알게 되면 나를 경멸할 것 같아서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죠. 미리 수치를 느끼는 거죠. 미리. 그런 상태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진정한 자아는 이제 생명의 말씀에 더욱 열리는 자입니다. 지켜야 하고 안 지켜야 하는 그런 규율이나 어떤 법규 차원의 말씀이 아님을 이제 안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새롭게 되는 생명의 역사를 맛본다. 그걸 경험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차원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더 큰 축복으로 열릴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담대해지죠. 열매 맺고 꽃 피우는 삶을 허락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사람으로 치장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남을 죽이는 말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인도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 저도 빠지고 그리고 인도받은 사람도 빠지고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의 대표적인 표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바로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을 한껏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그 예수님의 사실 한 시대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가장 매력적인, 가장 편안하신 그런 인간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참 제자는 예수님의 인성에 있어서 그러한 넘치는 축복의 상태를 보면서 따라가고 싶어하고 그것을 따라하는 자들이죠. 바로 그래서 진정한 자아는 예수님의 그 표상에 의해서 우리가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사람의 대표적인 표상은 누구입니까? 뭐 말씀을 안 해도 아시겠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너무 해악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삶, 즉 인간의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한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빠졌던 함정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자아도취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내면의 현실만 현실이고 그리고 타인이나 어떤 외부의 상황 그리고 그 행동은 자기 기준으로 옳거나 그르거나만 판단되는 그런 현실 아닌 현실이라는 것이죠. 제가 다음 주에는 자아도취에 대한 이렇게 요약 그 글을 제가 써서 데스크에다 놓겠습니다. 그거 좀 가져가셔서 잘 다음 주에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모든 우리 이제 비교의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것이죠. 율법주의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율법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율법은 신령한 것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것이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런 매우 축복의 실체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런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받은 자들이 전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보는 매일 성경이 시편 119편 105절 그 말씀 위에 이렇게 계속 나아가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그 말씀 위에 만들어졌는데 시편에 나온 말씀이란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지키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이것입니다. 율법을 왜곡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자기 안에 얻게 된 종교적 지식과 종교적인 새롭게 생긴 종교적인 자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율법을 그렇게 자기 삶의 근간이 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과 정죄의 행태가 습관화되고 정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이죠. 율법주의는 반성경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율법을 참으로 지키고 따르면 성경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간이 말씀을 왜곡한 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곡했다라는 것은 꼭 내가 뭐 일부러 뒤틀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는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고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꼭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묵상이 돼야 되고 계속해서 그것이 내에게 새롭게 건강한 해석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두에서 달라스 윌라드가 한 말을 생각하십시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지만 몸에는 악에 익숙해져 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장황한 정당론을 들고 나오는 그 율법주의에 빠진 그런 행태가 우리의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주신 율법을 항상 묵상하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이 율법이 가리키는 메시아의 세상을 꿈꾸었던 자들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약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율법을 넘어서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이죠? 율법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하나씩 순종하면서 이제는 율법을 성취한 사랑의 비밀을 터득하고 그리고 맛보고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 똑같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주의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도덕주의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아주 쉽습니다. 깨지면 됩니다. 내가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남 속에는 분명히 옛사람의 깨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을 가진 지 10년, 20년, 50년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옛사람이 깨어진 그러한 축복의 여파 속에서 내 삶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옛날에 한번 예수님 크게 만났지. 그러고선 다시 용수처처럼 돌아올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어지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비를 맛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은총의 차원에서는 물론 자비를 입습니다. 뭐 이렇게 더해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그죠? 다 이런 거 하는데 건강도 주시고 근데 일반적인 자비라는 것이 특별히 간구드리지 않아도 늘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선물인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비범한 체험 그 비범한 체험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많은 교회들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영적인 경험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물 꼭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인의 수준이나 방식에 대한 판단보다 그렇죠? 그거보다는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극악한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뭐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니까요. 빨리 포기하시고 그리고 빨리 자기가 죄인인 것을 만약에 지금 정말 모르신다면 이거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상 기도 제목의 1번 주님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입니다. 옛사람의 실체가 깨어지면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비범한 체험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거든요. 열려있는데 누구나 또 간증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간증이 흔하고 평범하게 들릴지라도 자기가 이 옛사람이 깨어지고 나면 내 삶에서 거룩하고 흥분되는 변화가 확 일어날 것 같아요. 영적인 기대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삶과 바라보던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다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 그렇게 판단하는 게 쉽지 않게 여겨집니다. 이거 내가 옛날에는 분명히 저런 거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지금 아닐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보다 크다는 사실만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주의라는 것은 극복하기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하다 보니까 이거 다 놓쳐버렸네요. 율법주의는 극복하기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해서 놓쳐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앙의 정체 상태에 머무는 이유를 자기가 여기서 찾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시험에 빠졌는데 시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시험을 받았으면 내가 시험 중입니다. 이게 학생이 시험을 보면서 자기가 시험 보는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데 자기가 시험 중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자꾸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니 답답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깨어나질 못하는 것이죠. 제가 답답하다는 게 그 당사자가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기도해 또 자신의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정말 모든 주의를 능가한다. 율법주의, 도덕주의,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당성도 다 능가한다. 이런 사실을 깨우치고 예수 믿는 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남을 향한